네, 북한 새로 읽기 시간입니다. 북한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전망하거나 북한 사회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오늘도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와 함께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얼마 전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네. 회담 이후 공동성명이 나왔는데요. 오늘 또 이 내용 짚어봐야겠죠?
네, 크게 두 부분인데요. 네. 첫 번째는 한반도 정책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경제사회적 다각적 협력에 대한 내용이에요.
네.
근데 오늘은 한반도 정책과 관련된 첫 번째 부분 중심으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예.
뭐 여러 가지가 담겼습니다만 일단 눈에 띄는 내용은 그런 거예요.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지를 확인했다 이런 거.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서명 이걸 환영한다는 거.
네.
그리고 세 번째가 한국은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서 개정 미사일 지침을 종료한다는 것. 이건 뭐 잠깐 설명을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네. 이것은 북한과 중국의 주요 관심사인데 이 내용이 이번에 새롭게 들어갔어요.
예.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남북 대화를 지지한다. 이런 내용. 그리고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서 서로 협력한다. 이 내용도 이번에 포함이 됐어요.
네, 많은 분들이 좀 놀랐었어요.
네. 네. 그리고 더 놀라운 대목.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대만 문제가 직접 언급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이번에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 안정 유지를 중요하게 여긴다. 이 대목이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 놀라게 하고 있고요.
저도 소식 보고 흠칫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얀마 네. 군경의 민간인에 대한 폭력 이걸 규탄하고 즉각 중단하라 그리고 구금자 석방하라 이런 내용도 이번에 추가가 됐습니다.
네. 일단 많은 사람들이 조금 놀랐던 포인트가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유지해왔던 외교정책이나 대북정책의 기조와 좀 차이를 보는 내용이 있었어요.
세 가지 정도가 약간 네.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북한 인권을 먼저 볼까요?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북한 인권에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맞아요.
보여왔어요.
예.
그래서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통과될 때 그 전까지는 보통 우리 정부가 그 결의안 제안자로 참석하는 예.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 슬그머니 빠졌단 말이죠. 심지어 북한 인권 차원에서 탈북자들이 북한 주민에게 전단을 보내는 활동,
네.
USB 보내는 활동 이런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까지 문재인 정부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
이번에 북한 인권 상황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은 그동안의 문재인 정부의 행보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죠.
그러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사일 개발 제한 지침을 종료한다. 이 내용인데요.
네.
그동안 한국 정부는 북한 당국과의 대화에 초점을 맞춰왔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또 군사적인 어떤 긴장을 고조시킬 거라고 북한이 생각하는 것들은 네. 다소 자제해왔는데 미사일 개발 제한 지침 이번에 종료된 것은 아마 북한 당국으로서는 다소 의외였을 텐데 그 대목도 좀 눈에 띄고요. 마지막 네. 세 번째, 이 대만 해협은 정말 좀 약간 새롭습니다.
네.
평화 안정 유지 강조한 건데 이것은 우리 정부는 그동안 대만 문제에 대해서 이렇다 할 어떤 입장을 막 강력하게 피력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랬었죠.
주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네. 초점을 맞춰왔잖아요. 외교 정책에.
네.
근데 이번에 대만 문제가 포함된 것은 그동안에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쪽으로 강력하게 외교 정책을 펴왔던 것과는 굉장히 좀 차이가 있는
그러게요.
대목입니다.
이런 기조가 달라졌다는 데서 많은 분들이 좀 놀라워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렇다면 분명 이유가 있을 텐데 좀 기조와 다른 내용이 공동성명에 포함된 이유 뭘까요?
사실 이런 내용들은 예. 우리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크게 관심이 사실 없거나 소극적인 문제들이었는데
네.
미국이 조금 강력하게 이번 회담에서 제안했기 때문에 공동성명에 명시됐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예.
그럼 왜 문재인 정부는 그것을 받아들였느냐가 이제 중요할 것
그렇죠.
같은데요. 두 가지 이유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어요. 하나는 백신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다. 실제로 이번 회담과
예.
동시에 한미 양국이 백신과 관련된 이번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네.
내용이 그런 거예요. 미국 백신을 한국에 지원한다는 거. 실제로 1차로 미국 예. 정부는 한국 군인 55만 명분의 백신을 즉시 제공을 하고 6월에 접종을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미국의 모더나 백신을 한국의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위탁 생산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고 뭐 가능하면 기술 이전도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백신, 이것을 미국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목적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양보했다. 이런 설이 있어요. 실제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는 백신 확보를 좀 일찍 시작한 게 아니라 다소
맞아요.
늦게 시작하면서
네.
국민들의 어떤 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데 이번 계기로 그런 것들을 좀 만회하기 위한 조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백신 외교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남북 대화에 대한 미국의 지지 이것이 이번에 명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되면 임기 내에 마지막으로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한번 추진해보고 싶다는 네.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해왔어요. 그런데 미국이 그걸 이번 대목에서 우리의 남북대화를 지지한다는 내용을 통해서 네. 미국이 그걸 막지는 않을 거라는 양보, 이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네. 미국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좀 원하고 있던 백신 그리고 네. 남북대화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양보를 했다. 네.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어주셨는데, 자 그러면 북한 당국의 반응 저희가 살짝 앞에서 살펴보긴 했습니다만 네네. 이 공동성명에 대한 반응 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당연히 31일 날 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무엇을 노린 미사일 지침 종료인가 이런 기사로 명백하게 규탄하고 네.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호전적인 대북 정책과 그들의 수치스러운 이중적 언행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미사일 지침 종료는 한반도 긴장 고조 배후에 누가 있는지 보여준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권모술 수다 이것은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고 있고요. 예. 한국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 일을 저질러 놓고 죄의식에 쌓여 이쪽 저쪽 반응을 촉각을 세우고 엿보고 있는 네. 비루한 꼴이 실로 역겹다는 식의 대단히 원색적인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러게요. 이런 네. 비난이 들릴 때마다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북한이 미사일 지침에 강력히 반발하는 이유는 뭐 짐작은 갑니다만 이것도 한번 짚어주세요, 대표님.
이 대목은 뭐 당연히 네. 반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재밌는 것은 1979년 당시에는 당시 미사일 그 사정거리를 네. 180km로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한국에서 미사일을 개발할 때 북한 전역에 미사일 공격을 가할 수가 없었어요. 네. 한국에서 개발하는 미사일은. 근데 사실 그동안에 여러 차례, 특히 2000년대 이후에 네 차례가 개정을 되었는데 네. 가장 최근에 사정거리와 관련돼서 개정된 것이 2012년. 네. 당시 800km로 사정거리를 늘려놨어요. 예. 자, 그러면 800km면 서울에서 평양까지가 대략 195km입니다. 그러니까 평양은 물론이고요. 네. 마음만 먹으면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은 이미 2012년에도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미 예. 북한 당국으로서는 특별히 새로운 건 없습니다. 이미. 그런데 예. 왜 북한이 이렇게 원색적으로 나섰느냐. 이게 중요할 예.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예. 이 조치가 들어간 것은 사실은 중국 때문이거든요. 미국이 중국을 대항하기 위한 태평양 또는 아시아 지역의 견제 군사적 어떤 전선을 형성하는 예. 과정에서 사정거리를 대폭 늘리거나 아니면 제한을 아예 없애버리면서 네. 중국까지 거리가 도달하는 미사일 개발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강력 반발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네. 북한은 약간 새삼스럽습니다. 그러면 왜 그랬느냐? 제가 볼 땐 두 가지예요. 일단 북한 당국도 부담이고요. 네. 이런 제한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그럼 북한은 전혀 부담스럽지 않냐? 그건 아니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중국을 변호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강력히 반발하거나 다음에 한중 외교 때 이 문제를 예. 거론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때 북한은 중국 편에 서서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또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의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확실히 중국 편에 섰고 이 문제와 관련돼서 중국의 반발을 오히려 자기가 앞장서서 유도하고 판을 깔아주는 듯한 네. 그런 모양새이기도 합니다.
자, 국제정세 속에서 좀 유리한 그런 입장에 서기 위한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비판이 아닌가 뭐 그런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은 중국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렇죠. 이번 미사일 지침과 관련돼서는 예. 사실 중국이 굉장히 의식해야 되는 의제고 네. 대만 문제가 포함됐잖아요.
그렇죠.
중국이 양보할 수 없는 의제죠. 그래서 이번 예. 한미정상회담의 핵심 내용은 북한이 아닙니다. 이른바 미중 갈등, 21세기 네. 국제질서에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방어막을 만드는 과정에서 네.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들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중국의 반응이 중요한데 네. 첫 번째는 중국 관영 매체들과 관변학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위급이 직접 나서진 않았는데요. 지금 학계와 여론을 통해서 중국 당국의 네. 의사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흥룡강성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장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중요하게 강조했는데 이것은 예. 예상치 못한 거라는 점. 그리고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끌어들여 중국을 견제하려는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는 점 아주 원색적으로 말했죠. 하지만 이는 한국의 국익과 동북아의 현실에 부합하지 않고 한중 관계 개선에 영향을 미쳐 후유증이 따를 것이라고 하는 경고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중국 여론은 그냥 아주 적나라하게 이 사태를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이용해 내정 간섭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미중 회담 때도 너네나 잘해라 서로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미국이 동맹을 활용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서 한미 양국이 분명 얻고 잃은 게 있을 거거든요. 네. 어떤 것들을 꼽아보실까요?
일단 한국 정부는 세 가지 예. 얻었죠. 백신 확보를 통해서 예. 코로나 사태를 빠르게 수습할 수 있는 계기를 어쨌든 만들었다고 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남북 대화 이걸 그동안은 쭉 추진해왔는데 사실은 미국의 눈치나 국제사회의 눈치가 약간 보였단 말이죠. 그런데 네. 이번에 미국이 지지를 명시했기 때문에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적극적인 남북 대화를 임기 전에 조금 더 시도해볼 수 있다는 네. 그런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세 번째, 이건 이제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계속 주장해왔던 건데 자주국방이에요. 자주국방. 그래서 이번에 자주국방과 관련된 두 개의 의제가 들어갔잖아요. 미사일 개발 제한 해제한다.
네.
전시작전권 확보를 다시 지지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감으로써 자주국방의 기반 마련을 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만 이 자주국방은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는 약간 상충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은 한국 정부가 자주국방을 핑계로 군사력을 강화하는 걸 또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점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 네. 충돌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자주국방을 위해서는 자국의 군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데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기반은 마련했다. 그럼 미국은 뭘 얻었느냐?
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지렛대. 한반도의 그 지렛대를 이번에 조금 더 튼튼하게 만들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네요.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이라든가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유의하는데 그동안 한국 정부가 약간은 협조를 좀 덜하거나 소극적이어가지고 이 국제사회 공조를 유지하는데 약간 좀 불편했을 텐데 이번에 어쨌든 성명에 그런 것들을 명시하면서
네.
한국 정부가 좀 큰 부담이 되지는 않도록 어쨌든 크게는 그 공조, 국제사회 공조와 한미 공조를 통해서 북핵 문제와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네.
그런 기회는 마련했다고 봅니다.
아, 참 다 같이 행복하게 그냥 으쌰으쌰 잘 살면 좋을 텐데
네.
참 어렵네요. 이 미중 갈등 속에서 한반도 외교도 어려워지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대표님께 이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북미 갈등이 심해지고 있잖아요. 이런 정세 속에서 북한의 외교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네, 사실은 이제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
네.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 문제도 생각해봐야 돼요. 이번에
네.
한미 당국의 공동성명에 보면 그 점이 여실히 드러나거든요. 미 중 간의 갈등이 극심해지고 있고
네.
많은 나라들, 주변 국가들이 이제 미국이냐 중국이냐 너는 어느 편이냐
그러네요.
이른바 줄서기를 강요받고 네. 있는 미묘한 모양새예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했던 대만 문제 관심도 없고 실익도
네.
없는 대만
그러게요.
문제를 언급해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슬기롭게 외교 정책을 펼쳐야 될 거냐 이게 굉장히
네.
중요한데 한국 정부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숙제를 떠안은 거예요. 자 그럼 북한 당국은 어떨 것이냐? 저는 오히려 북한은 이런 미중 갈등을 활용해가지고 굉장히 비약적인 경제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면 좋겠어요.
네.
이런 예가 기존에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중국이에요.
네.
소련하고 사회주의 주도권을 놓고 다툼할 때 중국은 바로 미국 쪽에 슬쩍 붙습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여러 가지 외교 정책을 통해서
예.
개혁 개방에 성공해요. 그리고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베트남도 그렇죠?
네.
사회주의 나라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지고 베트남 사회주의도 사실상 붕괴할 때 엄청난 위기에 부딪혔잖아요. 베트남은 과감히 외교 전략으로 이걸 돌파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의 적대 관계를 끝내버려요.
네.
그리고 과감하게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그걸로 지금 현재는 아시아의 신흥 발전 강국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는 북한도 유심히 살펴보고 이런 역사를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70년 적대 관계를 과감히 청산한다. 이런 걸 통해서 미국과의 대화와 협력의 시대를 연다면
네.
아마 엄청난 정치적 경제적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중국 편에 설 거냐?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중국과는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예.
또 그걸 통해서 북중 무역은 대폭 확대해야 된다. 근데 재밌는 건요. 미국과 외교 관계를 개선하잖아요.
네.
그러면 중국과의 무역도 더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도
네.
적대 관계가 아니라 협력 관계를 통해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중국과도 전통적인 우호 관계와 북중 무역을 대폭 확대한다면 강성대국 실제로 10년 내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뭐 1인당 소득 뭐 1000달러, 네. 2000달러 말들이 많지만 아마 5000달러 이상 빠르게는 만 달러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도달할 수도 있다. 이 외교 전략에 혁신적 변화가 있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북한도 이제 전략을 좀 바꿔서 예전에서 탈피해서 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충분히 경제도 발전하고 여러모로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요.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일이 되겠죠. 넘어야 할 산도 많겠지만요. 북한이 현명한 선택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광백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